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고 한중 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하고 압박과 제재,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같은 입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시리아 사태에 관해 중점 논의한 뒤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면담 뒤 기자들에게 라브로프 장관과 매우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리아 사태에 관해 양국이 협조를 매우 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두 개의 유럽 국가 군부대가 태평양의 미국령 괌 일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훈련 참가국들은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번 훈련은 상륙과 헬리콥터를 통한 기동 그리고 도시 순찰 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막된 소말리아 재건 국제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소말리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재건과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지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개회사에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소말리아에 9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소말리아가 현재 위험과 잠재력의 기로에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소말리아 상황을 안전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도 지난 20여 년에 걸친 전쟁과 혼돈으로부터 소말리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어제 지중해상에서 350여 명의 난민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독일 구조선박과 심각한 충돌 위기를 겪었습니다. 리비아 해군 대변인은 난민들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목조선박이 조난을 당해 해안경비대가 현장에 접근할 무렵 독일의 구조단체인 씨워치 선박이 경비정을 들이받을 정도로 위험하게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씨워치 측은 난민들이 리비아로 되돌려 보내질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며 해안경비대의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여객기인의 노트북 컴퓨터 휴대 금지 조치를 일부 유럽 국가들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관리들은 미 국토안보부가 이 같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 등 10개국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항공편에 노트북 컴퓨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항로를 일부 변경하는 등 대응책에 나섰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11일 목요일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도 전화 통화를 하고 사드와 북핵 문제를 논의할 특사단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 방법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리고 서해북부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적 야망이 얽힌 이번 문제는 복잡하지만 한편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오랜 방어벽을 갖추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청와대를 인용해 문 대통령이 미한 동맹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억제와 핵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 안보 사항 중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란 점을 확인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정상으로서의 충분한 예우를 갖춰 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특사 대표단을 미국으로 파견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고위 자문단을 한국으로 보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미 동부 시간으로 10일 오전 약 30분간 이뤄졌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그동안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미국과 한국의 정상급 채널이 가동되지 못했는데요. 어제 전화 통화로 양국의 정상 외교도 본격 재개된 셈입니다. 이 양측은 동맹을 재확인함으로써 북한에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진 전화 통화는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빚어진 약 5개월간의 미한 정상 외교 공백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한국의 주변 4강 국가들 가운데 미국 정상과 가장 먼저 통화를 함으로써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미한 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입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한 동맹이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탄핵 정국 기간 중 북한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 정상들하고만 통화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미한 동맹 관계를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진보 성향의 문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의 오판을 경계한 발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그레이트란 말을 국가에게 쓴 적이 제가 볼 땐 별로 없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동맹을 안심시키는 선물로 안겨준 거라고 봐야죠. 미국의 보수 정권, 한국의 진보 정권이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견 사항이 보도된 바는 있지만 동맹은 확고하다는 의사를 중국과 북한에 동시다발적으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날린 거라고 봐야죠.
두 정상은 이번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은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그러나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준비 차원에서 미국 자문단과 한국의 대미 특사가 상호 방문하는 구상을 교환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과 사드 비용 부담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있는 만큼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선 충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부시 대통령 사이에 그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에 있었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준비 안 된 정상회담을 한 관계로 그 정상회담이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 실패가 이후에 부시 정부와 그 김대중 정부 사이에 그 한미 관계가 상당히 좀 불편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로써 이르면 다음 달 문 대통령의 방미와 임기 중 첫 번째 미한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정상회담의 관건은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외교와 안보 분야 강요 인선과 대미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1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미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적이라 대화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화를 충분히 해서 전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반도 안보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11일 정오부터 40여 분간 이루어졌으며 시 주석이 먼저 문 대통령의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왔다며 한중 관계를 회복해 실질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의 1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시 주석에게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다방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관계 발전의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며 한중 간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한반도 긴장 완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모든 당사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은 압박과 제재 그리고 협상을 병행할 것을 밝히고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기본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사드 문제 해결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양국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특사를 교환하기로 했으며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는 사드 및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시진핑 주석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국 정상은 첫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며 친밀감을 나타냈다고 윤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님과 아직 만난 적 없지만 대통령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대통령님의 평범하지 않은 개인 경력과 많은 생각과 관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한중 정상 간 첫 전화통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국 모두 새로운 한중 관계에 기대가 크다는 걸 말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중 최고 지도자가 이제는 전 정부에서 냉각됐던 한중 관계를 조속히 풀고 원만한 관계 하에서 북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논하자는 그런 이해의 공감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화의 내용이 훈훈했고 이 첫 만남이 좋았다는 것은 상당히 양측 정부 모두 새로운 한중 관계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사드 관련 방중 대표단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외교부를 통해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규모나 크기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첫 전화통화에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이와는 별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펼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북 이산가족과 납북자, 또 국군포로 가족들인데요. 이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서울에서 김영권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지난 8일, 어버이날, 납북자 가족 황인철 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아버지, 진짜 너무 보고 싶고요. 만나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의 어떤 느낌을 갖고 싶은데 이런 여기 있는 저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만나서 가족의 정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황 씨의 아버지 황원 씨는 1969년 국내 출장 중에 타고 있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북한 공작원에 나포돼 북한으로 끌려간 뒤 수십 년째 무소식입니다. 황인철 씨는 한국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도의 정치 외교 사안이란 이유로 북한 정부에 자국민의 신변 인도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이런 잘못된 위헌적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 가족은 서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북한의 어떤 그런 책임만을 전가를 시키고 범죄만을 갖고 상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될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가족과 함께 만나야 되겠고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6.25 전쟁 이산 가족들도 실향민 가정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반기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민간단체인 1천만 이산 가족위원회 이상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산가족의 날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통령 그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서신기원이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일세들 고향을 거기에 두고서 내려오신 분들의 모든 소망이죠. 그래서 우선 지금 뭐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생사하기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전면적인 생사하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흥남시청 농업과장 출신으로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가족을 데리고 경남 거제로 피난 온 실향민입니다. 문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제 부모님은 흥남에서 내려온 가난한 피난민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난 오신 분입니다. 북한 정권의 노동당 입당 강요를 끝까지 거부하신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가족 배경 때문에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시절에 어머니 강한옥 씨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해 북한의 이모 강병옥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북한의 병원 건립 등 인도적 지원을 하는 대가로 이산가족 전원의 상봉 추진과 생사 확인, 서신 교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간 억류됐다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국군 포로들도 문 대통령에게 남은 국군 포로들의 귀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서 47년의 억류 끝에 지난 2000년 한국에 돌아온 유영복 귀환 국군용사 회장은 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고 한 말에 책임을 꼭 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첫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만약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다른 문제도 많이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지원은 납북자 문제라도 한 사람도 뒤로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바람이죠.
6.25 전쟁 국군포로 8만 명 가운데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국군은 8,300명에 불과합니다. 유 회장은 1994년 이후 자력으로 탈출해 한국에 복귀한 80명의 포로 가운데 46명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며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500여 명의 포로 귀환에 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송환을 포함해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고령화를 고려해 유해 송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인사 가족들도 문 대통령이 가족의 생사 확인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입니다.
사람을 위한 정부라면 사람 중심의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거가 항상 중요하다고 맨날 부르짖으니까 남북 대화에 관심이 있는 정부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호적인 원칙하에서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전체 납북자 가족들한테 최소한의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 그 소식을 알려달라 그런 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정권이 6.25 전쟁 중 납치한 남한 민간인들을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정부가 금융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금융 제재를 담당했던 당국자들은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산하 국가안보 국제무역금융소위원회가 10일 효과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애덤 주빈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과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두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가 미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이며 지금이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이고 이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 대한 2차 제재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지금이 2차 제재를 가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is is a moment to actually have the secondary sanctions in place. Not to necessarily apply them, but to have the authority available, both to signal to the marketplace that this is a potential.
자라테 전 부차관보는 2차 제재를 실제 가하지 않더라도 그 권한을 언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북한과의 거래가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도 미국이 판돈을 올린다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며 이런 신호는 상당히 강력해서 외교의 문을 열게 되고 민간 분야와도 대화가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미국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더욱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빈 전 차관 대행은 2차 제재가 필요하다면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econdary sanctions may be needed in this context, but I don't think that time is now. Okay. I think they need to be linked to a campaign and not be set out in advance of a campaign.
주빈 전 차관 대행은 2차 제재는 총체적인 전략과 연결돼야 하며 선행돼서는 안 된다며 제재를 가할 경우 손실보다 이득이 더 많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판단하는 바로 그때가 적당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차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미중 고위급 외교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 붕괴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중국에 대북 제재 강화 이후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정상적인 국가와 같이 금융활동을 하는 이란에 대해서는 2차 제재가 효과적이었지만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닌 범죄 조직과 같이 움직인다며 해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What's required is sort of a criminal forensic and intelligence full court press to ferret out who those front companies and agents are and to shut them down and then to continue.
이란의 경우 돈이 드나드는 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북한은 범죄 과학 수사, 정보 수집 등을 통해 폐쇄해야 할 위장 회사, 대리인을 파악해야 하며 이때 중국의 강도 높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주빈 전 차관 대행은 또 2차 제재 전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VOA는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굴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것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발사대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의 닉 한센 객원 연구원은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창리에서의 굴착 작업은 신형 ICBM용 발사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ore than likely a flat, maybe they'll put asphalt or something on it. And it's perfect for just driving the big.
지난 수년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을 관찰해온 위성사진 분석가인 한센 연구원은 해당 사진에 나타난 굴착 작업 현장의 모습을 볼 때 이동식 ICBM을 발사할 수 있도록 대지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기존 도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큰 트럭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한 도로가 갖춰진 점에 주목하면서 올해 여름쯤 가로와 세로가 각각 50m인 발사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BOA는 민간 위성업체인 에어버스사가 지난달 22일 촬영하고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가 공개한 사진에서 포착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움직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미사일 조립 건물 바로 옆으로, 거리로는 서쪽으로 불과 30여 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전까진 나무와 풀로 덮여 있던 이곳에 굴착 공사로 인해 가로 60m, 세로 80m 넓이의 모래 바닥이 드러난 것이 확인됐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굴착 흔적과 과거 사진 등을 비교해 해당 지역에서 작업이 시작된 시점을 지난 3월 중순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2014년 초 이 지역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됐다가 2015년 초 중단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중단됐던 당시 공사가 올 들어 다시 재개됐다는 설명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이동이 가능한 ICBM을 발사하기 위해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동창리의 새 발사장을 건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험 발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Pad itself is adjacent to the other bigger, you know, the Yunha space launch pad. So there's infrastructure there.
해당 장소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시험 발사에 필요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새로 건설 중인 발사장에서 산을 따라 약 500m 올라가면 계측 장소가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통제 시설과 함께 기존 미사일 발사대 설치된 각종 케이블 등 장비가 연결돼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ICBM은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쏠 수 있겠지만 시험을 거칠 땐 최적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위성사진 분석가인 스트래티직 센티널의 라이언 바렌클루 대표도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센 연구원의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했습니다.
Okay, it's quite possible that the site in question that's under construction could be used for testing of their new ICBM.
앞서 바렌클루 대표는 정확히 어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이른 시점이지만 미사일 발사장 내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바렌클루 대표는 새 발사대가 기존 시설과 가깝기 때문에 시험 중 ICBM 등이 폭발할 경우 주변 시설에 손상을 입힐 위험성은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미사일 조립 건물과 발사대 사이에 이동식 ICBM을 시험 발사할 수 있는 약 90m 길이의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위험성을 고려해 좀 더 떨어진 곳에 새로운 발사대를 마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인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고 또 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드 요후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이 최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7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법안은 우선 북한에 보내는 정보의 내용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의 대중음악과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통신 등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통해 지원 사업을 만들어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발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국무장관은 방송위원회와 협력해 법이 발효된 뒤 추진 계획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최근 북한 내 기름값이 폭등했다고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이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기름 판매를 10에서 20리터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있을지 모를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평양 주재 서방 외교관은 1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유소에서 1kg당 70센트 하던 기름값이 최근 1달러 30센트로 85% 이상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교관은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기름 판매를 한 번에 10리터나 20리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인상된 것 외에 특이한 점은 없고 인상된 기름값을 지불하면 언제든 기름을 구매할 수 있다고 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기름값 인상이 버스나 택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관 차량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차량 홀짝 운영제가 엄격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홀짝제는 차량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은 홀순아래, 끝번호가 짝수인 차량은 짝순아래만 운행하는 겁니다. 이 같은 제도는 휘발유 소비를 줄이고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관용 차량을 주말이나 저녁에 운전할 경우에도 추가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 외교관은 전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지난달 말 평양발 보도를 통해 석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평양 주유소들이 석유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도 크게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도 북한 당국이 석유 공급을 규제하고 있고 가격도 올랐다고 보도했었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조치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핵실험이 백두산 화산 분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 내에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사상 유례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스탠포드 대학 국자안보협력센터의 프랭크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10일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38로스 기고문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백두산 화산이 분출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핵 비확산 위성사진 전문가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을 지낸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미국 네바다주 지하 핵실험장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바다 핵실험장에서 수십 년에 걸쳐 폭발력이 매우 큰 핵실험을 900여 차례나 했지만 이로 인해 화산이 분출한 징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알류산 열도에서도 핵실험을 했지만 주변 화산지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설명했습니다. 미 본토의 네바다 시험장은 거대한 화산지대인 매머드산에서 동남쪽으로 289km 떨어져 있고 북한 풍계리 시험장과 백두산 간 거리는 114km입니다. 파비안 선임 분석관에 따르면 미 연방지질조사국은 지난 1969년 네바다 핵실험장에서의 핵폭발이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밀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상관관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파비안 선임 분석관은 북한 핵실험이 지난해 한국 경주에서 지진을 초래했다는 일부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미국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큰 규모의 핵실험을 하면 백두산 화산이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폭발에서 나오는 엄청난 에너지가 백두산의 화산 활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더 큰 규모의 핵폭발이 분출을 유발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수년 동안 북한이 화산 분출을 야기할까 우려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산 활동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정도면 핵실험 위력이 100킬로톤 이상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화산학자인 케일라 라코비노 박사도 핵폭탄이 화산 분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 있는 일반적 견해라고 CNN 방송에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화산 분출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백두산 화산이 분출하면 중국과 북한에서 수천 명이 숨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화산에서 나오는 화산재로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가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두산은 지난 1903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분출했고 서기 946년에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분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미국, 중국, 영국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공동연구진은 지난해 4월 백두산 천지 인근에 지진계를 설치해 지진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두산 지하에 부분적 용융 상태인 마그마가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올해 외교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주요국 정상들의 참여가 기대보다 적습니다. 예. 어떤 사정인지 좀 보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면담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해임한 데 대한 논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중국이 개최하는 최대 외교 행사라고 하죠. 일대일로 포럼. 이제 사흘 정도 남았습니까?
예, 중국 베이징 인근 휴양지인 옌치후 일대에서요. 오는 일요일 14일부터 이틀 동안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열립니다. 이 포럼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바우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관영 CCTV 인터뷰를 통해서요. 29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 130개국 대표단, 70여 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은요, 이번 포럼이 근래 수년간 열었던 어떤 국제회의보다 큰 최대 외교 행사가 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대형 국제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다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지난해에는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요.
예.
중국 정부는 이들 행사보다 이번 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더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네.
개막에 앞서서 국무원 신문 판공실이 지난 월요일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요. 주요 국영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연일 이 포럼 관련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국제회의를 개최했지만 이번 일대일로가 그 어떤 것보다 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 인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APEC과 G20 정상회의는요, 기존 국제 행사를 개최지만 유치한 것이었는데요.
예.
일대일로 정상 포럼은 중국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는 국제회의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예.
일대일로는 중국 대륙 동부 해안에서 서부 내륙 지대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와 중동,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인 일대와 한반도 인근 황해와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 지역,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이 해상 실크로드인 일로를 두 축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대외 전략인데요.
예.
이 지역 정상들과 대표단을 한 데 모이게 해서 이 일대일로 구상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의 흐름으로 자리 잡는 그 시작으로 삼겠다는 게 이번 포럼의 목표입니다.
예, 기획 연출 다 이제 중국이다라는 얘기군요.
네.
어느 나라 정상들이 참여하나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쩐 다이광 베트남 국가주석 등의 참석이 확정됐습니다.
예.
이들 정상들은 포럼 본 일정과는 또 별도로요. 중국, 러시아, 또 중국, 필리핀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경제 협력 외에 한반도 문제, 또 남중국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김영재 대외 경제상이 이끌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표단과 중국 당국의 대화도 주목됩니다.
예. 일대일로가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아우르는 프로젝트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그 유럽 지역의 국가들, 서방 국가 정상들의 참여는 조금 뜸한 거 눈에 안 띄는군요.
예, 중국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일대일로 구상 취지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유럽 정상들을 다수 초청을 했는데요.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외에는 이탈리아 파올로 젠텔리니 총리,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정도만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정상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예.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은 각각 이 총선 준비와 대통령 선거 후속 작업, 또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같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정상들의 참여가 어렵다고 중국 측에 통보를 하고요.
예.
실무 관계자들을 대신 파견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는 김장수 주중대사 일행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은 니카이 도시히로 집권자민당 간사장이 나섭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초청을 했는데요.
예.
미국은 이번 행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 이런 서방의 분위기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조금 경계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구상인지 일대일로 사업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와 일로 주변 나라들을 중국에서는 연선 국가라고 부르는데요.
예.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이 투자와 기술 제공 등을 통해서 연선 국가들의 도로와 교량, 철도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인프라를 지어주는 게 일대일로의 중심 사업입니다.
예.
고대 국제무역로였던 실크로드를 되살려서 물류 교통이 원활한 이 통합 경제권을 만들자는 건데요.
네.
중국은 최대 65개국을 참여시켜서 세계 인구의 6분의 1, 국내 총 생산 총합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프라를 짓기 위한 투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중국에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한 1천억 달러를 담당하게 되고요.
예.
역시 중국이 만든 실크로드 인프라 펀드에서 400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이른바 브릭스 신흥 경제 개발국들을 조성한 신개발 은행에서도 500억 달러 자금 지원을 진행합니다.
중국 자금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상 포럼에서는 이 참가국들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50개 협력 합의문에 서명이 할 전망인데요.
예.
또 인프라 건설 외에 산업 투자, 또 경제 무역 협력, 에너지 자원 협력, 금융 협력, 문화 교류, 생태 환경, 해양 협력 등 8개의 주요 의제가 회의에서 다뤄집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면담을 했군요.
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화요일 9일 밤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는데요.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하고 회담한 뒤에 백악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키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배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 40여 분 동안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밀한 대화를 진행한 걸로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회동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한테요. 양국 관계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고만 언급을 하고요. 자세한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무엇보다 국제무대에서 협력에 대해 얘기를 했다면서 외교 경로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밝혔습니다.
네.
백악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간 관계가 발전하길 바란다는 뜻을 강조했고요. 중동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키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이번 만남에 뭐 언론이나 여러 관심들도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만난 러시아 정부 관계자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예.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 러시아 당국이 해킹을 통해서 개입을 하고 또 트럼프 선거 조직 관계자들과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이 한창 수사 중이라서 이번 회동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됐었습니다.
예.
게다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했던 이야기들 연장선상에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봐야겠습니다.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전격 이제 해임이 됐습니다.
네.
그 후폭풍이 계속 뭐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제 또 의회에서 코미 전 국장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요?
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던 이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기 며칠 전에요.
예.
조사를 위해서 추가적인 자원을 요청했었다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코미 국장의 이런 요청 때문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코미 국장의 해임을 건의를 했고
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경질하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법무부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까?
법무부 측은 코미 국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뭔지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예.
앞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미 국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논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라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오늘 익명의 소식통에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는데 자신이 핵심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자 사임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기 전에 뭐 추가적인 자원을 실제로 요청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겠군요. 자, 지금 이렇게 경질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투명하게 나타나면서 이를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일부에서도요.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체이피츠 의원이요. 법무부 감찰관한테 서한을 보냈는데요. 예. 지난해 대선에서의 FBI의 행위를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코미 국장의 해임 결정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또 민주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회의 딕 더빈 의원이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FBI의 수사를 막거나 방해하는 조치는 중대한 법적 논란을 가져올 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담당할 특별 검사를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어제 폭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현재 FBI와 연방 상하원에서 관련 조사를 잘하고 있다면서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돼서 또 추가로 좀 입장을 내놨군요.
네, 어제 또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코미 전 국장은 워싱턴의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해임 통보를 받은 코미 국장은요, 공식적인 반응 대신에 FBI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고별사를 보냈습니다. 또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든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서 이제 다 끝났고 자신은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동료들과 이 자신의 임무를 무척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양은 내일 오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리고 서해 북부 오전에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오전에 흐리고 비 예보가 있습니다. 양덕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3도, 강계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3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흐린 가운데 용현과 사리원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역시 흐리고 오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흐리고 서해 북부 오전에 비가 내리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5,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5월 1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핵과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고 한중 관계 전반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하고 압박과 제재,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라브로프 장관과 시리아 사태에 관해 중점 논의한 뒤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면담 뒤 기자들에게 라브로프 장관과 매우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시리아 사태에 관해 양국이 협조를 매우 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제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두 개의 유럽 국가 군부대가 태평양의 미국령 괌 일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제해역에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훈련 참가국들은 밝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이번 훈련은 상륙과 헬리콥터를 통한 기동, 또 도시 순찰 훈련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 런던에서 개막된 소말리아 재건 국제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소말리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아가 무정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고 재건과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지지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오늘 개회사에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소말리아에 9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소말리아가 현재 위험과 잠재력의 기로에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소말리아 상황을 안전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도 지난 20여 년에 걸친 전쟁과 혼돈으로부터 소말리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어제 지중해상에서 350여 명의 난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독일 구조선박과 심각한 충돌 위기를 겪었습니다. 리비아 해군 대변인은 난민들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목조선박이 조난을 당해 해안경비대가 현장에 접근할 무렵 독일의 구조단체인 씨워치 선박이 경비정을 들이받을 정도로 위험하게 접근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씨워치 측은 난민들이 리비아로 되돌려 보내질 경우 안전하지 못하다며 해안경비대의 활동을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어제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이 또다시 충돌해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더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수도 카라카스의 대법원 건물로 행진하는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발포했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진압부대를 향해 오물이 담긴 병을 던지며 맞섰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숨지고 8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